가장 기억에 남는 오타는 그 분야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를 그 분야의 대갈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쓴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대가리가 대가와 의미가 얼추 비슷한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는 바람에 오해한 에디터님이 대가를 머리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저렇게 튀는 단어를 못 잡아낸다는 것은 넋이 나가 있다고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황선우, 김원비 작가의 책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저는 오프닝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저 책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최선을 다 죽는다.
정말 단호해요.
내 얘긴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엄청 더듬은 단어가 있거든요. SPC라는 기업을 얘기하다가 에시? 뭐 에피? 에피시? 막 이러면서 계속 그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미 가 있는데 입이 안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넋이 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전에 엄청 놀다 왔거든요. 모든 것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회사에 바로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뻔했다.
파업하는 거죠. 입이 파업하는 거죠. 네. 저는 이 오프닝 들으면서 그 짤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런 짤이 있어요. 녹차 티백을 넣은 머그컵을 찍은 사진인데 겉으로 보면 평범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티백이 밖에 나와 있고 티백 꼭다리가 물에 담겨 있어요. 얼핏 보면 몰라요.
역시 나가 있다.
거기 달린 캡션이 자기 인생 같다고 대충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 같다는데 정말 그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점잖게 써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대가린 상황.
아 이거 진짜 너무 이런 오타도 그렇지만 책디도 방금 방송 실수 말했잖아요. 제가 책디랑 하는 방송에서 책디한테 마약 덕후라고 부른 적 있어요.
네.
마약 뉴스 덕후인데. 마약 뉴스만 보면.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오는
오해를 그러니까요. 불러오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방송한 지 저희도 좀 되다 보니까 캐릭터가 생겼거든요. 그 방송에서. 마약 뉴스 덕후로. 사람들이 마약 뉴스를 자꾸 알려줘요. 책디한테. 네. 그걸 제가 책디한테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줘요.
마약.
아니, 너 왜 자꾸 중간을 빼?
진짜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니까.
한 명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제해 주시고.
넋이 나가 있다.
모두가 너무 최선을 다했다.
정신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 이렇게 번아웃으로 인해서 살짝 나사가 빠져있는 느낌이 제가 오래 좀 많이 있어서 공감이 가는 대목이라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가져와 봤습니다.
네, 덕PD가 준비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이 책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황선우 작가와 김원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4년째 번아웃 아니겠습니까? 책플릭스는 번아웃과 함께하고 있다.
언제 끝나죠? 오래 탄다. 네.
계속 타고 있어. 아웃이 안 돼. 번만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얘기한 효과는 있어요. 번아웃이 올 때쯤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아 그치. 이 책 제목을 딱 보고 제가 손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겠죠.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이 황선우, 김원비 두 작가가 주간 문학동네에 연재한 글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냥 번갈아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런 포맷은 많이 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입니다.
아, 편지예요?
네. 일종의 서간집처럼.
그렇죠. 서간집 같은 건데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런 포맷으로 나온 책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편지라는 게 진짜 낯간지러운 일이거든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쓰잖아요, 보통.
실제로 사적인 관계에서도 써요?
잘 안 써.
카톡을 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은 편지까지? 둘은 배우자도 있잖아.
이제 저녁에 볼 건데 편지를 쓴다?
그렇지. 오히려 보니까 또 안 쓰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안 본 사람들은 안 봐서 안 써.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낯간지러운 일이라 저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좀 보면서. 자, 이 책에는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를 다 같이 살았죠?
그렇죠.
네, 2022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코로나가 제일 절정 찍었던 오미크론. 네. 그때였고 올해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약간 그 4년간 이 코로나가 남긴 상흔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처럼 뒤늦게 걸려가지고 콜록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있고 경제 안 좋고 막 그런 거 외로움도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그런
나오고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젊은 사람들 자살률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정신과 방문율도 엄청
높아졌대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거란가를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팍팍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유지되는 모임들이 또 사회적 관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냥 그때 끊긴 게 굳이 다시 모이자 모이자 안 하는 거야. 아직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한마디로 이 살기 팍팍한 시기를 이 두 사람의 작가들이 편지를 그 주고받으면서 보내온 겁니다. 너도 나도 과로와 번아웃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소설이나 서사가 있는 논픽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를
편지니까.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두 사람 작가의 편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식으로 주제를 물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첫 편지는 황선우 작가가 김원미 작가에게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혼비 씨. 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낯간지러워.
김원비 작가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혼비 씨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혼비 씨라는 호칭을 자기가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왜 굳이 이걸 쓰고 싶었을까? 김원비 작가와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관계는 뭘까? 이런 약간 그런 관계의 모양에 대한 생각을 막 담아냅니다. 그거를 김원비 작가가 그 다음 편지에서 받아서 자기의 개인적 경험도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가수 고설리 씨가 자기 연상 연인, 26살 연상 연인 누구를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다가 막 사회적 문매를 맞았던, 비판받았던 적이 있어요.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평적 시선을 김원빈 작가도 담아내고 그러면서 아 선배란 무엇일까? 왜냐면 황선우 작가가 자기보다 선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로 받아냅니다.
아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물어요. 네. 그러면서 황선우 작가가 쓴 책에 있는 Keep the Sunshine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끝내거든요. 그 편지를. 그걸 다음 편지에 황선우 작가가 받아서 Sunshine? 이러면서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받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또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겠네요. 네.
이야기꾼들.
그렇죠. 그래서 선샤인 얘기는 또 뭐냐. 햇볕이 따가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라고 하는 그 일종의 생활의 지혜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던 기억으로 출발을 해서 이옥산 작가라고 김하나 작가의 어머니가 계세요. 황선 작가랑 같이 살죠. 김하나 작가랑. 네. 70대 완전 인생 선배 작가잖아요. 거기로 가서 또 김원비 작가가 언급했던 선배들이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또 자기들 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꼬리에 진짜 꼬리를 무는 그 이옥산 작가가 쓴 책을 인용한 내용이 바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라는 책의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확장을 시키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더하고 상대방이 던진 새로운 이야기 중에 내가 받고 싶은 걸 뭔가 받아서 또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게 돼요. 이 편지 내용 중에 다음 작가는 뭘 받았었을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라는 형식 자체가 발신이 있고 수신이 있다 보니까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서 김원비 작가라면 왠지 이걸 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게 서사가 없어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읽게 돼요. 저는 이거 하루만에 다 읽었어요.
따라가서
쭉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이런 편지들이 쭉 모여있고 제가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인상 깊었던 편지 두 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책에 대한 어떤 영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원비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김원비 작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책으로 알고 있죠. 아무튼 우아하고 꽤한 여자축구 뭐 전국 축제자랑 글이 안 써질 때 목탁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목탁 있죠. 절에서 나오는 그 목탁.
그럼 써진대요?
그럼 약간 마음을
해보시려고요?
아니 각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그치? 누군가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전 게임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런 건데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 얘기를 공유한 다음에 황선우 작가, 김호빈 작가한테 이제 답을 보내겠죠. 유튜브에서 목탁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자기는 목탁 안 쳐봤으니까.
갖고 있질 않으니까. 네,
막 절에서 찍은 8시간짜리 그 ASMR처럼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대요.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이 영상은 어디 무슨 절에 있는 신님들이 뭘 한 건데 영어 자막도 쫙 달려있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딱 보면서 댓글이 뭐가 달려있냐. 배댓. 좋아요 제일 많이 나온 댓글이 뭐냐. 입대 이틀 전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듣는다. 여기 사람들이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눌렀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두 개 나왔죠. 마음의 평화라는 것과 목탁 소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황선우 작가는 자기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냐.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음의 평화를
목탁에서 위해? 넘어온 건가?
목탁이 그 소리와 소리 묘사에서 탁구의 소리랑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김하나 작가랑 최근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탁구 쳐보셨어요?
아, 쳐봤죠. 잘은 못 치지만. 네.
초보긴 했죠.
초보로서 쳐보긴 했죠.
보통 공 줍는 시간이 더 많죠. 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생겨요. 이거 배우다 보면은. 탁구가 재밌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치.
랠리가 좀 이어져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탁구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점수를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면은 상대방이 못 받게 쳐야죠.
맞아.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있어.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계속 경기만 해도 그 재미가 있어요. 랠리도 오래 가는 편이고.
주고받기만 해도?
네, 아니 주고받으면서 점수가 나도 재밌어 그냥. 그 자체가 재밌는데 초보자들은 사실 공 넘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받을 수 있게 쳐주려고 노력을 맞아. 해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황상우 작가는 공을 넘겨서 이기는 것보다 그 받을 수 있게 주는 게 중요한 네. 스타일인데 김하나 작가가 약간 승부욕 넘치는 스타일인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끊어버리는
배신이야.
네, 배신이죠. 얄밉잖아요. 그게 이제 황성 작가 마음의 평화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마음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곁들이면서 이제 목탁으로 시작한 편지를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편지 끝문장이 이거예요. I hope it helps you sleep and rest. 이게 목탁을 치는 게 네가 편히 자고 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 라는 어떤 문장을 인용을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봤습니다. 김우미 작가가. 여기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재밌는 소재들이 이어가는 느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원비 작가가 이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왜요?
라고 고백을 하면 시작을 합니다. 너무 번아웃이 심한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맥락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얘기긴 네. 했지만 네가 좀 편히 자고 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그리고 엄청 찐친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사실. 근데 약간 그런 거리가 있는 사람이 해준 이 말에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은 거지. 무너진 거지. 그래서 자기 번아웃 증상에 대한 에피소드를 막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 제가 소개한 오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대가와 대갈.
대가와 대갈. 아 책디가 안 웃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웃지 않으려고 네. 했어요.
거의 우참 챌린지였는데 이게 제가 하나만 가져온 건데 난리입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떡해. 재밌지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원래 방송사고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식은땀이 막 나죠.
한 장에 진짜
꿈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워낙 김원비 작가 글을 재밌게 쓰니까 그 이제 웃음으로 승화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기가 공감이 되는 대목이 되게 많아요. 김원비 작가는 자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뭐 정신과를 비롯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좋아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타이밍에 선우 씨에게 편지 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작은 노력들 제가 꾸준히 해나갈 텐데 그때까지 이 편지가 계속 오갈 것이고 이어져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 든든하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목탁 소리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와 어떤 이런 번아웃에 대한 얘기까지 쭉 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원래 잘 알던 찐친들은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서로 응원하던 여성 작가들이었던 거죠. 출판계에 같이 있는. 그런데도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전 좀 놀랍기도 했어요, 사실.
찐친이 됐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네. 그렇게 되겠죠, 내적으로. 사실. 1년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도 혹은 두 사람도 이렇게 하면 편지를 주고받아보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 근데 우린 작가는 아니니까.
저는 사실. 이거 들으면서 작가니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왜냐면 편지 딱 한 페이지 채우는 것도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편지지를 고를 때도 막 짧은 더 작은 거
칸이 넓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쓰잖아. 글씨도 막 크게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재를 딱 발견해서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자기 이야기를 계속 풀어낼 줄 아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상이 누굴까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 살아계십니다. 아직 저희 할머니가 지금 되게 그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사실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에피소드에서 부고기사나 이런 기록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신이 생전에 회고의 어떤 글들을 좀 남기신 편이라 저한테는 있어. 되게 운 좋게 기록이 있는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할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오래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격한 어떤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 그다음에 할머니 시점에서의 삶은 어떤 건지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거를 말로 하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가족들이랑 각 잡고 진지한 얘기하면 안 되고 에이 됐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낯간지럽게.
그래서 제가 다 가능하다 만약에 현실을 다 이제 차치하고 만약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할머니랑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로 대화를 해본다면 내가 할머니의 부고기사를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어지네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뭐랄까 이어지는 저번 에피소드부터 이어지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할머니한테 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럼?
그렇지, 내가 할 얘기도 있어야지.
이미 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쭉 봐온 사람인데 내가 그런 할머니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또 고민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마 가족들에 대한 같은 가족을 두고 할머니와 나의 시선은 다를 거고
그렇죠.
엄마는 할머니한테 딸이고 나한테는 엄마이고 이런 차이들에서 오는 이야기들로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현실만 그 자체하면은 실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맘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네.
그리고 할머니가 다 알지 않을 거예요.
맞아. 할머니가
모르는 모습이 있잖아.
우리 엄마의 모습 중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저는 그 녹음 오기 직전에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원래 다른 사람 생각했거든요. 이 편지 주고받고 싶은 사람을. 근데 그분 문자를 받고 그분으로 바꿨어요. 마음을.
뭔데?
저 처음에 방송일 시작했을 때 같이 일했던 작가님이에요. 근데 그 작가님이 오늘 되게 오랜만에 문자를 행복하게 지내지?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거 무너지겠다. 김은비처럼.
헐.
근데 그분은 항상 뭔가 방송을 같이 할 때도 저의 행복을 항상 걱정해주던 그리고 그걸 묻던 분이거든요.
이거 엄마야.
거의 근데 나이벌이 엄마 차이 나는 게 저도 방송일이 처음이었고 작가님도 원래 다른 병원 일을 하시다가 꿈이 작가예요. 사회 초년생 때는 그 일을 하다가 전공인 병원 일로 다시 옮겨가셨다가 50대가 넘어서 작가 일로 다시 돌아온 아이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처음 방송에 투입돼서 쿵짝쿵짝했던 메이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각자 다른 일로 또 이제 헤어졌지만 이제 와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행복해 보여 혹은 행복하게 지내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시작하시거든요.
긴장하셨죠?
그렇죠.
행복하다고. 네,
저는 항상 작가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요즘은 뭐 하세요를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삶이 작가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도 오가시고 그러면서 직장을 계속 바꾸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주 여성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롭고
네.
이분은 다음에는 어디를 그러게. 가 있을까 막 이런 뭔가 궁금증을
대리만족?
유발하는 분이어가지고
해야겠는데요? 주간으로 연재를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매주 격주로 한 번씩 여쭤봐 드리고 먼저 행복하게 지내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맞아. 내가 행복한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은 이 김원비 작가와 황선우 작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제 정도는 서로가 발견하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식하고 쓴 편지지만 이 책은 책에 그렇죠? 이제 작가들이 쓴 거는 근데 우리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서로에
그쵸.
대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막 문장력이 좋을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있고.
네, 훨씬 사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자기 감상도 좀 더 마음껏 뭐 베푸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대1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이제 항상 같이 뭉쳐다니던 친구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은 다 졸업하고 사회인 된 뒤에도 1년에 최소 몇 번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이랬었는데
와.
그 뒤에는 이제 조금씩 서로 바빠지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은 꼭 봤는데 그 관계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예전에 뭐 같이 글 쓰는 활동도 이런 것도 했던 친구들이어가지고 뭔가 집단으로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명씩 무조건 올리기 대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뭐지 막 우리 어디 있는 뭐 적듯이 네.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롤링페이퍼죠.
네, 그래, 그
우정 노트?
맞아요. 했었어요. 그 일기장 같은 거 옮기면서 쓰고 나 쓰고
순서가 있었어.
맞아.
아이디도 있고 막.
1대1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듣다가
그리고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
릴레이로 하면은 부담도 덜하고 대신 이제 마감은 지켜줘야지.
저희 해볼까요?
우리가? 왜?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싫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책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금 그 릴레이의 어떤 아이디어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주간 연대를 하셨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이걸 읽는 독자의 마음에선 정말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편지에 뭐 어떤 답장이 올까? 실제 그 편지에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재를 기다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오히려
오는 사람도.
실제 그 시간차가 있으니까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책으로 읽으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따라가기도 더 재밌었겠다. 이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간 문학 동네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서 격주였긴 했거든요.
네.
그걸 기다리는 어쨌든 그 시간차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책으로 모아놨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어간 측면이 좀 있고 어쨌든 이 편지 주고받는 행위를 누군가랑 한다는 거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던진 걸로부터 풀어나간다는 거 이런 경험들이 사실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선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
자, 제가 이 책을 올해의 키워드와 함께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올해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일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진짠 거예요?
근데 제목이랑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있어봐, 있어봐. 우리 슬램덕 소개를 오래 했어요.
맞아요.
슬램덕 소개한 게 오래거든?
올해 초야.
그때 막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막 엄청 얘기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한 번에 다 하고 있었네.
그때 되겠다. 진짜
좀... 그놈의 중꺾마.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슬램덕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내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부러진다. 쫓아다니다 하면 죽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다발을 만드는 게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처럼 맨날 막 보고 뭔가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약간 편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이제 그런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의 다발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거를 책을 맞아. 읽으면 알게 돼요. 확실히 그 황사훈 작가 첫 편지에서 혼비 씨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쭉 이제 1년간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보면 나도 느껴지는 거. 이 사람들 점점 친해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들이 많을수록 내가 뭔가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그럴 때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줄 계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제 그 점을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제가 올해 키워드랑 한번 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올해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요?
올해 그렇게
마음을...
못 살았죠. 아, 올해는 강제로 그렇게 살았죠. 네. 책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뭐지? 우리 약간 내던져진
서로의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강의하여. 의지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일들로 예, 점철되고 있기 때문에
전우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우회지 전우회.
아직은 안 꺾이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그냥 하는
꺾이지
거죠.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그냥
하는 마음이야.
마음.
오늘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황선우, 김혼비 작가의 책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클로징 코너. 저희가 올해 인상 깊게 본 콘텐츠 중에서 책플에 이제 소개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쉬웠던 아쉽다. 콘텐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오지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부터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와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정주행을 완료했죠.
눈물이 흘렀나요?
오,
중간에 만든 드라마 아니야?
그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입되는 캐릭터 나올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친구가 이거 보면 무조건 운다 하면서 너 꼭 봐라 라고 저한테 말을 해줘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부영이 정신병동의 간호사로 출연을 해요. 여기서 뭐 다양한 정신과 환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얻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나와서 아 우리가 이걸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쭉 그려지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스포가 있어서 혹시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점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간호사였던 박보영이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하는데 너무 죽고 싶다는 그 충동이 심해서 폐쇄병동에까지 이제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박보영은 간호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그 병동의 생활을 잘 알고 환자의 상태를 잘 아니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약을 주면은 그걸 막 침대 밑에 숨겨요. 간호사였던
먹고.
사람이. 왜냐면 이걸 먹는 순간 내가 환자라는 거를 인정하게 돼버리니까 이 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내 병을 인식하고 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정신적으로 뭔가 아픈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박보영 친구가 나오는데 박보영의 단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워낙 박보영이 막 집에도 안 나오고 막 잠만 계속 자고 이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말 그대로 막 이불 보쌈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좀 걸어라. 햇빛 좀 쐬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법한 대처였어요. 막 억지로 끌어내서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람 쐬자. 더워 타도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 행동들.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하냐면 막 진수성찬을 차려요. 얘가 입맛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먹으라고 막 숟가락을 쥐어줘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숟가락들 힘도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만난 그 정신과 의사분의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정말 애정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환자를 데리고 직접 정신병원에 같이 방문을 해달래요.
결국 이불 보쌈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놀러 가자 이게 아니라 직시하게 같이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드라마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죠. 병원 진료를 권하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스스로 혼자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서 예약도 주변에서 같이 해주고 그리고 거기까지 같이 가는 것도 해줘야지 좀 뭔가
그렇죠.
진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해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 시기에 뭔가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나와서 저도 보면서 아 이거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도 뭔가 저한테 추천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작품이 웹툰 원작인 걸로 아는데 저도 웹툰은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봤는데 웹툰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무거운 이야기들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담고 있지만 어떤 특정 인물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만화에서는 다 동물 얼굴이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이렇고 주변의 반응들도 정말 평범한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부정하기도 하고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모범적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는 아마 일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던데 저도 드라마도 연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언젠가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사고 같은 일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가.
네. 이번에는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을 하나 소개하면 저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왔어요. 그 2022년에 사실은 제작이 됐 던 작품인데 저는 올해 봤는데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특이하네요.
좀 낯서시죠? 하지만 무려 올해 대종상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그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감독은 양영희라는 인물이에요. 이 양영희 감독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조금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인데 이 양영희 감독 어머니 강정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이 양영희 감독의 어머니는 태어나기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 그 한국인인데 18살 때 어머니가 18살이던 때에 제주 4.3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오사카로 밀항을 해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제주도민 출신 제1동포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하죠?
네네.
그리고 그 양영희 감독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그 4.3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남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 정부를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조총련 활동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제로 그 아버지는 막 북한에 초청받아서도 가고 되게 맞아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2009년에 그 이 양영희 감독은 이제 막내 딸인데 오빠들 세 명 다 그 조총련계 제1동포 북송 사업으로 이제 일본으로 북송이 된 경우들이 있었고 그 후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아버지의 유해도 나중에 평양에 묻히게 돼요. 이 감독은 이제 그 평양을 주제로 한 다큐 감독 그 다큐 영화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입국이 지금 그 금지된 상태라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묘지에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사카에 사는 어머니를 이제 오며 가며 딸이 이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영화의 시작점인데 어머니가 나이 들고 혼자서 이렇게 조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가고 계신 그 집이 배경인데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사위감은 조선인, 그러니까 여기선 북한 사람이겠죠? 조선인도 괜찮고 다 미국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일본인만 아니면 된다. 그런 말씀을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감독이 일본인 사위감을 데리고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으로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닭백숙을 끓여서 사위 그 예비 사위에게 대접을 합니다.
네, 치킨 스프란 무엇일까?
치킨 스프란 무엇인가?
동서양을 관통하는.
정말 일본에 계시지만 정말 그 우리 정서 그대로 이제 사위감이 인사하러 오면 닭을 잡아서 그렇지. 내어놓던 그 다정한 모습으로 정성껏 닭백숙을 대접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이 사위와 이 양영희 감독과 어머니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점점 막 그 선망 증세도 있고 자식을 막 헷갈리기도 하고 죽은 그 가족을 찾기도 하고 막 정말 날이 갈수록 증세가 좀 심해지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4.3 사태 때 그 일본으로 밀항해 갔던 그 제1동포들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초대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사위 그리고 양녀의 감독 이 셋이 같이 이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이 그동안은 아니 그 북한이 우리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우리 오빠들도 볼 수 없게 됐고 우리 아버지도 내가 묘소에도 못 가보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폐쇄적이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왜 북한 정부를 선택했을까? 늘 이런 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북한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4.3 사태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다가 오면서 이 어머니와 처음으로 어머니의 제주도에서의 기억 그리고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처음으로 나누게 되면서 아, 그 당시 그 조국에 대해 느꼈던 어떤 커다란 배신감 혹은 상처 그리고 폭력적인 그 상황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선택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이제 선언을 내리는 영화는 아니고 그 현대사라는 게 그 복잡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가족 영화니까
동시에 정말 이 영화가 대단했던 거는 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고향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이게 되게 메타포인 거예요. 이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망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 어머니의 기억을 소재로 해서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딸의 입장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과 사상은 다른 딸과 어머니 그리고 제3자인 사위지만 셋이 같이 닭고기 수프를 놓고, 이제 가운데 닭백숙을 가운데 놓고
닭은 유니버설하다.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정말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이 그래.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 가족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서로 생각과 역사와 이 갖고 있는 상처 기억들 달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대하고 유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내 정체성에서 출발한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너무 추천하고 싶었는데 어, 지금 OTT에서 아무 곳에서도 볼 수가 없고
없어요.
그래요? 시리즈 1 쿠팡플레이 등에서 유료 결제로 네. 보실
역시
수 있고
시리즈 1
저도 이걸 영화제에서 본 건데 아마도 이 작품이 더 유명해진다면 뭐 어디선가 또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작년에 그 책이 나왔어요. 양영희 감독의 산문집이 나왔거든요. 이거 아마 영화랑 맞물려가지고 나와서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라고 자기가 그 작업해온 것들 있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 다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평양 3부작이 네. 있어요.
이것까지 했을 때 이 양영희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 등이 잘 담겨있는 책이라 추천을 받아고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네. 좋으실 것 같네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스프와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이 작품을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해도 똑같은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서 스프와 이데올로기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궁금해지는 작품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나눈 얘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